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31일 아카이케 내각부 부대신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한 니가타 현, 시, 읍, 면장이 모임에 니카이도 회장과 모임의 대표자들을 면담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에 관한 요청서를 수령했습니다. 서두에 니카이도 회장의 인사 후 아카이케 내각부 부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인 마츠노 내각 관방 장관은 예산위원회를 비롯한 공무로 인해 담당 부대신인 제가 대리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 니카이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이곳 니가타 현 그리고 오늘 모여주신 시, 읍, 면에서 평소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를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연휴 중에 저도 사도를 방문해서 사도 금광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소가 히토미 씨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일본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족분들 모두 남편분은 안타까웠습니다만 정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이야기입니다만 소가 씨처럼 일본으로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 지역 여러분들께서 잘 맞이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니가타 현은 오늘 참석해 주신 시, 읍, 면의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매년 다양한 형태로 홍보와 계몽을 해주시고 게다가 일전에도 대사관에서 대사를 초대한 형태의 대응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일미 정상회담에서의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면담, 그 뒤에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오스트랄리아, 인도의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납치 문제를 분명하게 거론하고 각각의 공동성명에도 국가 간의 약속으로 납치 문제를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납치 문제는 국가의 주권, 바로 일본 정부가 최우선으로 기시다 내각이 최우선으로 선두에 서서 움직여야 하는 최대 중요 과제이며 역시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의 이 요청서를 바탕으로 북조선에 납치된 모든 우리 동포를 하루라도 빨리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6월 8일 아카이케 내각부 부대신은 나카하라 니가타 시장 및 코이즈미 니가타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원한 요청서를 수령하고 간담을 나누었습니다. 서두에 나카하라 시장이 인사를 한 후 아카이케 내각부 부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도 초당파 의장의 지도 아래 철저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코쿠 신사에 참배하면서 이곳에서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됐다고 생각했으며 또 특정 실종자분들은 전국에서 800명 이상, 공개된 분들이 400명 이상인데 실은 저의 출신지는 야마나시현 고우입니다만 그곳에도 야마모토 미오 씨라는 분께서 38년 전 20살 때에 미니 오토바이로 고우역의 도서관에 간다고 나갔다가 그 미니 오토바이가 고우역에서 발견되어 니가타의 가시와 자키 해안에서 야마모토 미오 씨의 소지품이 발견된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이신 모리모토 씨와는 여러 가지로 지원 활동을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분은 물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북조선에 납치당한 모든 동포를 하루빨리 되찾는다는 방침 아래 역대 내각과 현재의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마츠노 내각 관방장관도 최대 중요 과제로 조건을 내걸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겠다는 것을 표명했으며 납치 인정 가족분들 그리고 특정 실종자 가족분들을 뵐 때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도 자리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다시피 상대가 상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북조선은 올해 들어 17번째로 과거 최대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더 나아가 핵실험 재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와 마츠노 내각 관방장관 그리고 저희들도 일미정상회담과 일본, 미국, 오스트랄리아, 인도의 코드 등 다양한 자리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제기를 하게 되어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니가타시 나카하라 시장님과 의장님을 손들어 열심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심 단결하여 해결을 위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북조선의 선전 매체의 홈페이지에 평양의 살림집 건설 현장에 있는 군인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는 6월의 한 달 동안에만 고층 아파트 건설에 동원된 군인 5명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한국의 북조선 관련 매체가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노동 안전 규정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평양의 주택 건설 등에 군인, 학생, 지방의 일반 주민까지 총동원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안전지식과 경험 부족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건설 관련자 외에는 건설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한 현장은 안전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건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안전장비란 말조차 몰랐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에 소개된 사진에 건설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안전모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북조선도 여러모로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고충 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이 턱 고정끈이 없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안전띠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안전모는 낙하물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턱끈으로 고정을 하지 않으면 작업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또한 강한 바람에 의해 안전모가 날아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소개된 군인들의 대부분은 작업 장갑도 끼지 않고 착용하고 있는 안전띠도 일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의 모든 군인들이 신품으로 보이는 안전모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부가 대외선전용의 사진 촬영을 위해 연출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락사한 5명의 군인들도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는 것에서도 북조선에서는 아직 안전장비 착용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추측됩니다. 북조선은 대량 파괴 무기 생산에 국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초보적인 안전장비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 등에 투자하여 북조선의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노동 현장, 특히 건설 현장에서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 노동안전위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안전위생법은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쾌적한 직장 환경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일본에서 노동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또한 생활, 재난,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안전 선진국에 일본이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여 건설 작업자 내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전모와 안전띠는 사용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안전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안전교육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건설을 할 때에는 속도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공사 기일을 강조하지만 일본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강조됩니다. 일본의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모든 작업원들이 모여 체조와 함께 조례를 합니다. 조례가 끝나면 서로가 안전모와 안전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건설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처음으로 안전교육을 받았을 때 인간의 목숨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문화에 접한 충격과 감동은 오랜 길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공사 현장에는 동남아시아 등의 아시아 각지에서 온 실습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건설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발달한 건설 공법과 기술, 기능을 수년간 배우고 또한 돈도 벌어 모국으로 돌아가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온 실습생들을 보고 일본과 북조선 사이의 일본인 납치 등의 현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국교가 정상화되어 북조선의 근면한 청년들도 일본에 실습생으로 와서 발달된 기술과 기능을 배우고 또한 돈도 벌어 모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노동 안전 규정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월 8일 날에 아베 신조 전 총리께서는 청력을 좀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불행한 그 사고는 그 일본 근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좀 받고 많은 주목을 좀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역시 한국에서도 관심이라는 것은 너무 높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7월 9일 날에 한국의 전문가들과 인터넷으로 좀 통하여 긴급 의견 교환회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 쪽이 한국의 전문가들의 좀 관심이라는 것은 먼저 아베 전 총리의 사고에 따라 일본의 대북조선 전쟁이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어떤 방향으로 좀 변화를 좀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 쪽의 관심이라는 것은 너무 크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역시 아베 전 총리의 좀 대북조선 전쟁을 하면은 너무 강경한 그 전쟁을 좀 주의해왔다고 그렇게 좀 한국 쪽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북조선 강경파랑 그 아베 전 총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현재 시다 정권의 대북조선 전쟁이 혹시 유연적인 그런 방향으로 그쪽으로 좀 변화하지 않을까랑 그런 그 전해라고 할까, 저 분석으로 할까, 그런 것이 한국 쪽에서는 많은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쪽의 관심이란 것은 너무 높은 것이 납치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베 전 총리 사고에 따라 일본의 납치 문제에 관한 그 정책 방향 그런 것으로 좀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는 너무 큰 관심을 좀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치 문제 비중이란 것은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 쪽에서는 보고, 그러니까 납치 문제 비중이란 것은 일본 외교에 있어서의 이 비중이란 것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 대신에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비중이란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고, 이런 식으로 좀 한국 쪽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가 사망됐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일본의 정책이라는 것은 변화할 것이다. 막 그렇게 보는 것보다 변화보다 계속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좀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역시 납치 핵 미사일 문제라는 것은 그 포괄적으로 해결을 하다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1조 평양 선언에 달고 1조 국교 정상화를 좀 목표로 한다고 그런 기본적인 좀 반침 그런 거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이후에는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는 무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제안 제기도 해왔는데 이러한 그 정책 방향 반침이란 것은 지금 현재 시대 정권화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각할 때도 이러한 그 반침이란 것은 계속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베 원 총리의 대북조선 정책이란 것은 앞으로도 좀 계속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물론 이러한 관계에 대해 이번에 아베 총리가 돌아가신 것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그 자세란 것은 대한국 강경한 좀 자세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 유용한 방향으로 바꾸지 않을까 시대 정권에 대해 한국 정책이 유용한 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란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전문당을 좀 파견하는 것은 좀 결정하고 그런 것은 좀 가까운 시기에 할 것 같은데 이른바 전문 외교란 것을 좀 통해서 역시 이러한 관계를 좀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국 쪽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5년의 히트곡 오카모토 마요의 토모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카모토 마요의 토모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